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라며 잘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사일 발사도 없고 인질들도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러시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말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중단거리 핵과 재래식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미국의 조약 탈퇴는 위험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핵합의를 위반하고 미국에게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만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안에서 발생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사망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장이부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어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철저하고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살인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어제 공동 성명에서 카쇼기시 사망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쇼기시 사망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 사우디의 투명성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국경 검문소로 이어지는 다리 위에 발이 묶인 중미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의 일부가 수영을 통해 멕시코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1달러 25센터를 지불하고 대형 타이어로 만든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멕시코 입국을 위해 다리 위에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에 대처하느라 이들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다리 위 이민자들이 대규모 입국을 거부했고 대신 소규모 그룹에 난민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국제적십자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탈수와 위험, 장거리 여행에 따른 발 부상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 이틀째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국자들은 첫날인 어제 300만 명이 투표했다고 밝혔지만 문을 열지 않은 투표소들과 투표 장비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투표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투표소와 유권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적어도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은 그동안 투표소와 투표 관련 활동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젊은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의 충돌로 55명이 사망했다고 당국자들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유혈 충돌이 지난 18일 카두나주의 한 시장에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으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이 55명의 생명을 앗아간 카두나주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폭력은 평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불협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에 가겠다는 사실상의 방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도 한반도 뉴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현철 기자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가 좀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2차 정상회담 이야기는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중간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장소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 장소 문제 어디서 열릴 것인지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예.
일단 워싱턴은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백악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2차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어느 시점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지난 9일에도 그 워싱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네네.
백악관에서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연내 사임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예.
회담 장소가 워싱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당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글쎄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지만 앞으로 결국에는 미국 땅에서 또 그들의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면 워싱턴이나 평양에서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고 시점은요. 또 장소는 미국은 일단 배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북한 혹은 판문점, 유럽 이런 쪽이 거론됐는데 일각에서는 유럽을 또 유력하게 보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그 서너 곳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은 그 일정 또 네. 장소, 의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요. 장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말로 미뤄볼 때 그 유럽의 그 스위스 제네바, 또 스웨덴, 또 평양 이렇게 한 서너 곳이 좀 그 유력해 보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정이 있는데요. 11월 그 셋째 주에는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종전 그 100주년 기념식에 그 참석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들렸다가 옆에 있는 제네바로 이제 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뭐 미국은 좋죠.
네.
프랑스에 갔다가 가는 거니까 이제 괜찮은데요. 북한이 좀 그 사정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용기가 좀 낡은 데다가
예.
장거리 비행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은 좋지만 북한은 좀 그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평양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 평양은 아마 북한이 지금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반대로 북한은 좋지만 미국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제 일정 문제가 있는데요. 이 회담 의제하고 일정이 정해지려면 미국의 그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관 그 실무 협상이 그 가동이 돼서 이런 것을 하나둘씩 정해야 되는데
예.
아직 두 사람이 그 직접 얼굴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무 협의가 돼야 이제 여기서 정해지고 이제 미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실무회담이 이렇게 가동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좀 미국 정상회담이 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존 볼튼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지난 12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이 두어 달 안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달 정도를 여유로 본 거죠. 그렇게
예.
보면은 11월이 아니라 12월 연말 안에 열리지 않겠나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 접촉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 미북 간의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 협상은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했을 때
네.
그때입니다. 그때 뭐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요. 또 북한 측에서도 뭐 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뒷이야기들이 지금 다른 제3국의 언론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이번 주에 좀 보도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오 장관 사이에서 그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오 장관 만난 자리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 이런 그 폼페오 장관의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예.
대신에 그 종전 선언 또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이 그 핵 리스트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네.
김 위원장은 신뢰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다.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예.
대신에 김 위원장은 그 북미 간 신뢰 구축 얘기를 또 하면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비핵화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는 등 성의를 보인 만큼 미국도 상응하는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예.
놓고 보면 결국 그 비핵화 조치 가장 핵심적인 그 신고 문제
네.
미국은 이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거부를 하면서 그보다 그 제재 완화 이런 걸 요구하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2차 정상회담 전에 뭐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앞서 최용기 기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실무 협상을 이끌 두 사람 뭐 라인업은 정해졌습니다만 만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흔히 그 미 국무부의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 그리고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 부상을 이제 실무 라인이다. 그러니까 맨 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예.
그리고 폼페오 장관 김영철 통전부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실무가 이제 이 두 사람이다 이런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미북 정상회담 또 비핵화 문제 이것이 다 지금 그 중요한 문제가 그 실무 협상이 예. 가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19일이죠. 폼페오 장관이 그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 관리들에게 그 비건 특별 대표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예.
아주 성명서 공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북한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만나는 이 것 자체가 무산이 됐고요.
예.
또 폼페오 장관 지난 7일 그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거의 한 5시간 반 동안 만났는데요. 당시 폼페오 장관이 그 비건 특별 대표와 같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그 최선희 부상을 좀 만나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최선희 부상이 당시 평양을 벗어나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그 중국 그 외교부 부부장 또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만났기 때문에요.
예.
둘 사이에 사실 지금 한 번도 얼굴을 지금 맞댄 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빨리 저 가동이 돼야 정상회담 또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되고 좀 뭐 처리가 될 텐데요.
예.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난항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실무 협상에서 뭐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나 일정들은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쉽게 그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의제, 비핵화 방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네.
앞서 그 신고 얘기 뭐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또 어떤 그 구체적인 쟁점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인가 또 미국은 여기에 상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 두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
미국은 그동안 그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다. 즉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이렇게 같이 놓고 동시에 하자고 제시를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할 경우 자신들의 핵 능력만 초기에 공개되면서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협상이 지금 장기적인 정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부상과 만나서 실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고요.
네.
또 김 위원장이 그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영변의 그 사찰 문제 이 문제는 그 실무자 협의에서 다루자 이렇게 미뤄놓은 만큼
예.
이 문제도 그 두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그 실무 협상이 열릴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지금은 그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날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또 실무 협상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핵신고 또 검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과거에도 그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한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 핵신고 또 이것을 검증 사찰하는 문제가 이제 그 아주 비핵화의 그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예.
과거에도 이 문제로 상당히 난항을 겪다가 이제 협상 자체가 이제 깨지거나 뭐 끝난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처음 1차 저희가 이제 핵신고 핵위기라고 부르는 92년, 93년 그때 얘기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주로 그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간의 문제가 됐는데요. 원래는 북한이 그 IAEA에게 그 핵신고를 하고 사찰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북한이 당시에 그 IAEA 사찰관 그 영변 핵시설에 어떤 그 접근을 막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것이 상당한 핵위기가 돼서 북한하고 IAEA가 상당히 그 난항을 겪은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부시 행정부 시절인데요. 그때도 그 비슷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008년 5월인데요.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 기록 문서를 한 18,000쪽 분량을 그 미국에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핵신고를 한 거죠. 이것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한 우리의 그 증거다 이렇게 이제 넘겨줬는데 그 뒤로 이걸 이제 하려면 이것이 그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핵시설 사찰을 하고 또 핵물질 채취를 하려면은 그 합의된 그 검증 의정서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것에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6자 회담이 중단된 그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북한이 뭐 어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또 북한이 만족하는 상응 조치를 하느냐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그래서 결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정상 간에 만나서 좀 어느 정도 굵직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가장 큰 관건은 역시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 핵 리스트를 신고를 하고 또 사찰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인데요.
예.
만약에 북한이 신고와 검증에 합의하면 미국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나서면서 북한 비핵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할지 의문입니다.
예.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은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신고와 검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그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미국이 수긍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 뒤에 열릴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 해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예.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동아태 차관보면 뭐 한반도 문제 중국 일본 다 이제 총괄을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태 차관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한국, 일본, 중국을 다루는 굉장히 이제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그 실무 차원의 그 최고 책임자다 예.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직인데요. 그동안 좀 그 몇 달 좀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 동아시아 차관보를 이제 그 지명을 한 이런 예.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그 데이비드 스틸웰이고요. 군인 출신입니다.
예.
예비역 공군 준장이고요. 이력을 보면 약 35년간 미 공군에서 근무를 했고 비행 조종사 또 지휘관 그리고 특이하게 그 한국 사정에 박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어 학자다.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런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중국 주재 그 무관을 지낸 적이 있고요.
예.
또 하와이 대학에서 그 석사를 받았고요. 여러 공부를 많이 했고 그 합참에서는 그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지낸 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지금 뭐 예비역 중장이긴 합니다만 역시 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도 군 출신이고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 출신을 굉장히 그 중용하고 기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이 자리에는 주로 외교관 출신들이 임명이 됐잖아요. 동아태 차관보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쏜튼 전 당시는 이제 동아태 대행 체제였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다니엘 러셀 그 차관보가 동아태 부서를 이끌었는데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외교관 출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들 군인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는데요. 남북 철도 연결 문제 역시 논의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잠시 좀 들어볼까요?
착공식 후에는 본격적인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정밀 조사 그런 것 포함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자재 같은 것이 투입이 되는 공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남북 철도 뭐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 논의된 다른 의제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평양 남북 정상 회담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철도 도로 연결 등 7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그 비무장 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 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고요.
예.
또 남북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을 또 열어서 그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 등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을 또 열어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 문제 논의하기로 했고요.
예.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체육회담을 열어서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해서 국제경기대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고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에서 복구, 화산 상봉, 영상 편지 교환 이런 문제들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기로 했고요.
예.
이밖에 그 북한 예술단의 그 한국 공연 관련해서 그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면은 대부분 그 철도 도로 연결 함란을 빼놓고는 경제 제재 이런 것들과 크게 관련이 없는 당장 그 남북 사이에서 제재 위반 이런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네. 문제들을 주로 논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현철 기자가 지적해 주신 대로 역시 이제 관심은 철도 도로 뭐 연결 사업 이 부분입니다. 특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것과 관련돼서 착공식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지금 이 철도 문제는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그 철도를 연결하자 이것이 이제 그 합의된 사항이고 이것이 그 공동 선언문에도 이제 명시가 된 이런 사항인데요.
예.
이제 많은 그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북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11월에 그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착공식 자체는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뭐 양측의 그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자는 일종의 행사니까요.
예.
예, 여기에 무슨 양측 관리들이 나와서 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자 이런 거니까요. 착공식 자체는 위반은 아닙니다.
예.
다만 착공식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연결이 시작이 되면은 그 한국에서 북한에 뭐 철도도 보내야 되고
예.
물자도 보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위반, 북한의 돈과 물자 들어가는 것이 그 위반이다 이럴 소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도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말고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 물자 투자 이런 것을 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난번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대북 제재 5.24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북한에 대한 투자, 물자 지원 이런 것을 그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유엔 안보리 미국 제재 그 한국의 자체적인 독자 제재 여기에 대해서 다 위반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양쪽에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착공식은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연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번 주에는 뭐 제재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과 전화로 회의를 해서 대북 제재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형식의 회의는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국책은행 또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서 대북 제재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일과 21일에 한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또 기업은행 여기에 전화를 걸었고 시중은행인 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 농협은행 등 7개 은행에 또 전화를 걸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
컨퍼런스 콜이란 이런 그 회의 형식인데요.
예.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그 평양에서 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공동선언문이 나온 그 직후입니다. 이틀 후라고 볼 수가
19일에 정상회담을
네.
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하루 이틀 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쪽 그 재무부 쪽에서는 그 한국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대북 관련 사업들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 물어보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그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재무부는 특히 그 농협은행이 그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 지점의 그 재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렇게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그 미국 재무부의 통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크게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그 시점이 그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그 대북 제재 완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그 속도에 예. 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 네.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재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상당한 그 주목을 끌고 또 관심이 많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남북관계를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자 유럽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럽 순방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고 영국 총리도 만나고 다양한 정상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 일관된 메시지를 보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역할을 해주라. 이런 메시지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재를 둘러싸고서 이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조금 그 미묘한 그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은 한마디로 하면은 비핵화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비핵화를 다 완성을 하면은 제재를 풀 용의가 있다. 저 이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바라긴 하지만 제재를 일종의 그 비핵화를 위한 촉진제를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비핵화는 했는데 제재가 다 안 풀리고 경제 지원을 못 받으면은 이거 굉장히 큰 낭패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쓰자 이런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 이제 그 평소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이번에 유럽 순방에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19일 날 그 영국 그 메이 총리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북한이 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그 진척시키면 대북 그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 쪽 국무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그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문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BOA가 그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제재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요.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히 했다고 밝히면서
네.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아울러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그 최중요하게 최종적인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미북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에서 쟁점이 제재로 상당히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9월 말에 미국 유엔에 왔을 때는 종전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메시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유럽에서 뭐 주로 얘기한 게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요즘은 그 종전선언보다 제재 해제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게 흥미로운 그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에는 북한이 그 일종의 그 신뢰 표시 이런 걸 관련해서 미국 보고 종전선언을 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 갔을 때도 종전선언조차 어떻게 할 용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강도적 조치다. 뭐 이런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최근에는 종전선언 얘기는 좀 잠잠하고요. 대신 그 제재 완화. 그 제재 해제 문제를 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제재 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또 북한의 그 노동신문 또 언론 이런 것을 봐도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완화 해제 쪽에 상당히 그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재를 둘러싼 남북 그리고 미국 또 국제사회의 분위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마지막 주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8일 바티칸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 장면들, 그 목소리들을 잠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북한의 행정으로 방문했지만 또 김호초라는
예. 자, 통역 부분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방문했지만 티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신자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교황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교황을 처음 이제 대면할 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교황에게 전달을 했는데 교황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그 초청한다는 그 구두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교황은 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북한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 일단 그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 북한에 갈 의사가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그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예.
일단 그 최소한의 그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길 바란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종교계의 얘기에 따르면 그 교황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법상, 그 가톨릭 교회법상 해당 국가 정부와 천주교 교회가 바티칸에 초청장을 보내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과 또 그 방문 도시의 교구장이 교황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그 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이런 그 형식적이지만 어떤 그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요청사항인 공식 초청장을 보낼 것인지 그런 결단을 내릴 것인지 또 언제쯤 그런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런 점들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초청장이 바티칸에 도착을 하게 되면 교황은 아마 그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홍기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 다른 교황들도 그랬습니다만 뭐 국제사회 문제, 뭐 평화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방문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내년 봄 한 뭐 3, 4월 정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그 언론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저희는 뭐 북한 얘기만 이제 뭐 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신을 쭉 보면요. 그 중국이 지금 교황청하고 새로운 어떤 주교 문제 그동안 여러 그 갈등이 있었는데
예.
주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몇 달 전에 큰 그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국하고의 그 교황청과의 관계가 일단 일단락되고
예.
상당히 그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이 교황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교황청도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황은 북한 외에도 이제 중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만, 타이완에서도 그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타이완의 부총통이 교황청에 가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참고로 타이완의 그 차잉원 총통이 또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신자지만요. 그래서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요. 교황도 여기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당초 일정으로는 아시아 순방 중에 그 일본을 갈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황청으로서는 이걸 뭘 따로따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다 옆에 이제 그 동아시아에 인접한 나라들이니까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북한, 일본 그리고 뭐 또 시간이 남으면 뭐 한국에 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 동아시아권을 하나로 그 묶어서 오고 아 교황의 그동안의 그 아 해외 방문 그 일정을 보면은 내년 봄께가 유력하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참조로 이제 교황은 단순히 그냥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과거에 그 아, 국제적인 어떤 위기 이런 갈등 이런 상황이 있으면 상당히 그 마크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 이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그 쿠바 문제 미국과 쿠바와 간의 그 갈등이 있을 때도 아, 교황이 그 마크에서 조용히 움직인 그 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아, 북한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도 좀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언론에 전해진 걸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교황을 초청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북한이 그 교황 방문을 초청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북한이 그 교황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한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먼저 그 외교적 고립 탈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교황청은 그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대변자인 동시에 또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전 세계 그 87개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지금 그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그 대북 제재를 당하면서 그 외교적인 고립에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20여 개국이 이미 그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 관계를 끊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무역 관계를 단절하는 등 지금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서 그 국교를 트게 된다면
네.
북한으로서 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있고요.
예.
또 교황 방북을 통해서 북한이 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종교의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 종교 탄압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당수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그 보고서들에 계속 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교황이 방북을 한다면 이런 그 이미지들을 개선하면서 그 대북 제재 완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분석도 있고요. 이밖에 그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대내적인 어떤 그 용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올해만 그 시진핑 주석 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만났고
네.
곧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이렇게 그 외교적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까지 만나게 되면 더욱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것을 그 대내적인 선전 여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북한이 그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앞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과연 성사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도쿄올림픽을 놓고 예산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정부에서 나오면서 도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 비용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림픽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인류 최대 스포츠 축제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외적인 면에서 두 얼굴이 부각되는 중인데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개최지로 사람과 물자가 몰려들면서 한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비용으로 지역과 나라에 막대한 빚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림픽을 치러 부채 부담이 커진 단적인 사례가 바로 2년 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입니다. 리우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에 사용된 비용 가운데 1억 2천만 헤알, 미국 돈으로 약 3,100만 달러가 빚으로 남았다고 밝혔는데요. 때마침 브라질의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가 나라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The games of the 32nd Olympiad in 2020 are awarded to the city of Tokyo. Yeah!
그래서 다음 대회를 개최하는 도쿄도 당국과 일본 정부는 예산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웠는데요. 얼마 전 일본 회계검사원이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경비를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 지출 부분이 당초 발표한 1,500억 엔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약 8,000억 엔, 미국 돈으로 7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위 측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대회 예산 총액은 1조 3,500억 엔, 미국 돈으로 약 120억 달러였는데요. 1조 2천억 엔은 조직위와 도쿄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주경기장인 신국립경기장 건설 비용 등 나머지는 정부가 치르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설 같은 주요 비용 외에 도로 정비, 안전대책, 열사병 대책 같은 부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조직위, 도쿄도가 감당할 총 비용이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작년에 파악했던 비용의 2배가 된 건데요. 일본 정부는 적자가 날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각과 산하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는 중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 같은 흐름이 올림픽 운동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는 우선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비용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진행했는데요. 출전자 수를 올해 평창 대회보다 40여 명 적은 2,890여 명으로 정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여름철 올림픽 때 지은 시설들을 되도록 활용해서 중국 정부와 시 당국의 추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역대 올림픽 개최 비용을 연구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20년 동안 올림픽을 개최한 모든 도시에서 올림픽 후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곳에서는 하나같이 경제 사정이 나빠진 건데요. 이런 우려는 2009년 세계적인 외환위기 이후 올림픽 유치를 꿈꾸던 각 도시에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걱정 때문에 올림픽 유치 경쟁을 포기한 사례도 있는데요. 도쿄 다음 대회인 2024년 올림픽 개최지로 유력했던 이탈리아 로마가 지난 2016년 돌연 유치 이사를 접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의지가 높았지만 로마 시의 반대가 더 컸습니다.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은 로마가 지난 1960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진 빚을 아직까지 갚고 있다면서 경기장을 만들고 고치는 토건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올림픽을 치를 여력이 우리 도시에는 없다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입장과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 당국의 입장이 부딪혀서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게 된 건데요. 2024년 올림픽은 결국 프랑스 파리가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평창!
알뜰하게 올림픽을 잘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올림픽은 5,500만 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지난달 IOC에 낸 재정보고서에 나타났는데요.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애초 3천억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2억 6천만 달러 적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했다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경제올림픽을 실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이 모든 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IOC 몫으로 남은 돈을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평창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파트너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가거나 방송 중계를 보면 올림픽 파트너라고 적혀 있고 특정 상품명이나 상표를 게시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올림픽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바로 후원금과 협찬 물품 등으로 올림픽 관련 활동을 돕는 회사들을 올림픽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IOC 규정에 맞춰 일정 기간 계약합니다. 파트너들이 내는 돈은 올림픽 수익의 40%를 담당하고 올림픽 운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IOC는 강조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올림픽 공식 음료, 올림픽 공식 자동차 같은 식으로 번역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올림픽 개최 비용을 둘러싼 논란들 살펴봤고요. 올림픽 파트너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갑니다. 에바 캐시디가 부르는 Autumn Leaves, 가을 립스에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The falling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본문에서 제이슨이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그런데 내가 휴대전화기 덮개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제이슨이 A little bird told you? 누구한테 들었다고? Who? 누군데? Who told you? 누가 알려줬어? I want to know. 알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말해줄 수 없지. 그냥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았으니까 생일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little bird told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Today's expression is a little, L-I-T-T-L-E, little bird, B-I-R-D. Bird told, T-O-L-D, told me, M-E, me.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nd that they are not going to reveal who gave them the information.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ed playfully. A little bird told me는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새가 나한테 알려줬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얘긴데 누가 말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농담하듯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보 제공자를 밝힐 수 없다는 의미죠. 물론 재미삼아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한테 생일 선물 고맙다며 어떻게 휴대전화기 덮개가 필요한지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말 또는 정보를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A little bird told me 인 거죠.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little bird told me that it's your son's first birthday 라고 하면 누가 오늘이 내 아들 돌이라고 그러던데?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